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Acts chapter 7, chapter 6, verse 1 through 3.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올해 우리 표호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지나가실까요? 자, 우리 한번 시작 한번 합니다. 표호 시작.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읽었지만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하늘을 볼 수 없답니다. 이 뼈 구조가 그렇대요. 땅만 보게 돼 있대요. 그래서 밥을 그렇게 잘 먹는답니다. 하늘을 보면 가끔 배를 좀 쉬어줄 텐데 땅만 보니까 지천에 먹을 거거든요. 제가 시골에 살 때 돼지에게 자갈을 한번 던져봤어요. 자갈. 그것도 깨물어 먹더라고요. 그것만 먹는 줄 아세요? 뱀도 먹어요. 물리면서 먹어요. 먹고 다 먹고 몇 시간 때 띵띵 불어 죽습니다. 독에. 못 먹는 게 없어요. 왜요? 땅만 보니까 다 먹을 거거든. 식성은 있는 데다가 눈에 다 땅의 것들만 보여요. 그래서 못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습니다. 그러다 돼지가 어느 때 한번 그 먹는 것을 멈추느냐, 미끄러져 갖고 넘어졌을 때 발라당 뒤집힐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돼지가 그때서야 하늘을 보고 저런 세상도 있었나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하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것을 다 취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만 성공적인 인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딴지를 걸으셔서 발카락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욕심 부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가끔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그 18장 이하에 보게 되었으면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북쪽에서 동쪽에서 막 쳐들어옵니다. 이때 저들이 전력과 전술을 짜지만 무엇을 우선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지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장구하게 앞에 서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무엇이 충만하여?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겠다는 거죠. 이 지혜가 과연 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과연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 저런 말 드린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지혜라는, 성경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은요 호크마라는 말 원어로 쓰였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보면 140번 쓰였거든요. 지혜라는 말. 그러면서 지식이라는 말과 더불어 이렇게 교차적으로, 특히 잠언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지혜 지식 이렇게 교차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 혹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땅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돼지처럼 이 땅의 것을 죄송합니다 격하게 표현해서 자꾸만 그것을 취하려고 그러고 뭐 가지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가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벌러덩 넘어지게 하시거든요. 예, 그때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넘어진 것이 불행한 것이고 넘어진 것이 정말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두루신방을 하고 다니면요.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참 몇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안고서 사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는 집사님께서 자기 친구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아프고 며느리도 아프고 동생도 아프고 심지어 자기까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면 이런 것까지도 더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어느 한 군데를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가정도 건강의 문제며 재정의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해결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이죠. 흰머리만 늘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 너머에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를 알고자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문제까지만 봅니다. 왜 내가 넘어졌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내가 왜 잘 가다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는 그럴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떨 땐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Why me?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하지만 그때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구의 뜻을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을 다 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짐승과 같이 미련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쓰신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듣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면은 이러저러한 도움이 있을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완전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멋있는 인생 한번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힘을 써서 살았는데 그래도 완전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참으로 이 쓰시는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 칭찬을 들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멋있는 인생이 될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어떠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사물이라 한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썼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기구를 만들 때나 혹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택해 세울 때 역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를 쓰시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사전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매 순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마음이 충만한 자,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들을 쓰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면 증거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과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돌볼 때도, 양 한 마리를 먹일 때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서 먹이고 어떻게 이 양을 데리고 다녀야 할지를 다 묻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맹수가 덮쳤을 때 그 맹수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묻고 그 주시는 방법과 지혜대로 싸우고 그 맹수를 이겨내고 결국 그것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남에서부터 장수가 되었던 그 큰 사람, 전문적인 그런 싸움꾼을 이길 수 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지혜롭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매 순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서부터 큰 순간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주 작은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까지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 응답을 듣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영육간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후로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욕심과 혹은 내 상처와 어떤 이런 것에 매여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 가지려 하고 행하려 하지 마시고 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를 더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런 복락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2장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의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과 반대로 한번 살려고 머리를 써보고 노력을 해보세요. 즐거울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점점점 미쳐갔습니까?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점점 미쳐갔냐고요? 머리가 맨 처음에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자기의 뜻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걷잡을 수 없어서 자기의 욕심 앞에 아들도 사위인 다윗도 상관없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싸우다가도 다윗이 나타났다면 특공대를 조직해서 싸움은 아예 내버려 두고 전쟁터는 아무렇게 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다윗을 쫓겨서 1,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은 그런 미치광이가 되었어요. 사무엘이 죽자 기댈 데가 없다고 하여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살려내라고, 그 영혼을 불려내라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람의 뜻과 자기의 욕심에 치우쳐 살면서 이 간극이 점점점 벌어지면서 그의 마음은 평화가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과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나중에는 소위 말해 미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슬쩍 벗어나면 당장은 즐겁고 당장은 유익인 것 같지만 살아갈수록 그 영혼이 즐겁지 않습니다. 살아갈수록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살아갈수록 뭔가가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혼이 즐겁고 그 영혼이 강건함으로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드리는 예화입니다만 바울이 세계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소위 말해 동쪽으로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저 북쪽인 유럽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쪽이죠, 북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는 북쪽으로, 유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어떤 때는요,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자기의 본능이, 자기의 감정이 하고 싶은 그것이 올라올 때는 자기의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자기의 뺨을 때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고 그렇게 쫓아 살았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착고에 매여 참 얻어맞아서 피투성이 되고 온몸이 지치고 정말 낙망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은 원망이 아니라 시비가 아니라 무엇이었다?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의 마음은 평안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얻어맞아도, 갇혀도, 억울하고 불안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고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영혼은 즐거워한 줄로 믿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왜 하고 웃었다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근데 뭔지 아세요?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이런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망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의 절로 나올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복인 것입니다. 잠언 2장 20절에 보시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악하다 못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건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배운 대로 아한 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거치는 돌처럼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이지. 당신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이지. 이러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좀 말라고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아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야 한다. 세상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뒤바꿔 놓으려고 하여도 너는 그 길을 가라 하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마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바꿔버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부터라도 선한 길을 선한 줄 알고 용기 있게 말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편리가 진리인 시대, 진리가 진리가 아니고 편리가 진리인 시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구별하고 더 고집스럽게 더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가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빛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잠언 3장 1절에 계속 보십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계속해서 봅니다. 잠언 3장 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돈보다도 더 좋고 더 귀한 것이고 더 능력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당장의 어떤 금은보화, 어떤 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그런 욕심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예수님을 종값밖에 안 되는 그런 은삼십에 팔았을지라도 정말 그래 종만도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을지라도 그래가지고 돈을 얻었을지라도 결국 그 마음이 불편하여 자기의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 돈은 무엇이며 재화는 무엇이며 욕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택하고 또 잘 결정하고 가야 합니다. 검은 부활을 얻을 것이냐, 예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너무 캐캐 묻고 정말 이 문제를 뭐 또 이렇게 고민하는가 하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꾸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도 가룟 유다처럼 나를 은삼십에 팔 것이냐. 나 대신에 그 무엇인가 금은보화를 택하고 재화를 택하기 위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할 것이냐. 나에게 드릴 예배를, 나에게 할 기도를, 나에게 할 헌신을, 나에게 드려야 할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네 것을 위하여 오늘 나를 외면하며 갈 것이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아하, 이것이 금은보화보다도 재화보다도 더 좋은 것이었구나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번 이 인생의 시험을 혹은 이 실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금은보화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동시에 있다라면 정말 그것을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배설물만도 못하게 여기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는 그 뜻을 분별하여 생명을 다하여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결심과 순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조금만 우리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 그 가는 길이 어디일까요?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가면 자,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합니다. 예,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순종하는 건데 천국을 갈 것이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온전한 구원관을 갖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죽음을 향해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냐. 우리는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만큼 우리 인생에 엄중한 사실은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중대한 일을 달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의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략대로 살 수는 있으나 그 다음의 인생 영원한 멸망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일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자요 죽음을 자초하는 자요 영생을 저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열심으로 분별하여서 생명으로 가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다? 제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죠. 그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느냐. 그가 말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와 대화를 하면 문제가 풀려요. 그와 대화하면 위로를 받아요. 그 누구와 대화를 해도 얻지 못했던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바나바를 통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예 사람들이 바꿔버렸어요. 바나바, 권위의 사람. 뭐 사람들에게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부리고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그 사람이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귀한 것을 내게 주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를 그 입술로 베푸는지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그를 만나려고 말이죠. 선물을 내놓고 약속을 하고 말이죠. 이랬다는 것이에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그 투자의 규제가 있죠. 그분과 식사 함께 하려면 몇만 불을 내야 된다면서요. 아,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교회도 더 멋있게 짓고 성교도 좀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중요한 건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로 불림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에게 와서 의지하고 우리를 제1로 삼고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인도함을 따라 이 세상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을 인도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인이 세상을 인도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처음에는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리를 딱 걸으셔서 벌러덩 넘어지는 바람에 인생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분을 소개할 테니까 저분과 내가 좀 맞는다 하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비교하여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곳에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이사가라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들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어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고 떠나라 하니까 그냥 이사가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가서 좀 잘 살 수 있는 뭐가 좀 좋은 곳이 있는가 하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웬걸 가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더 잘 먹고 살 수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가라고 해서 왔는데 먹고 살 게 없네. 이렇게 자기의 주관으로 자기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도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마터면 자기의 아내를 이집트의 왕에게 뺏길 뻔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당하고서야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교육하시고 그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로 가나안 땅에 더 잘 먹고 살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의심치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의 믿음의 행태는 바뀌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다윗 왕 같은 성군이 나오고 결국 예수님이 그 피를 통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열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과 내 유익을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풀리질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를 또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를 볼까요? 그는 어릴 때 이집트의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황제의 가문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황제가 될 줄 알았어요. 나이 40 먹었을 때 황제에게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생긴 모세가 황제가 될 줄 알았어요. 모두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혈기가 요동을 하여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저 미디안강에 묻혀서 시골 촌스러운 촌부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황궁에서 40년, 광해에서 40년을 산 80년이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엉뚱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당시의 종들은요, 주인 앞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을 신으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볼 때 신을 신고 다녔어요. 주인이 있을 때는 신을 벗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면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나의 무엇으로 삼겠다? 종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택해 잡았으니 내가 이제부터 너를 쓰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에요. 그때서야 그는 압니다. 80년 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말씀하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80이 된 노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80을 먹은 이제는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하는 이 노구의 몸을 가진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네 인생은 황제도 아니고 양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니라, 말씀의 통로이니라, 내 종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서부터 모세의 또 한 번의 40년이 시작이 되는데 세상에 전무후무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받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전령자가 되며 영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얼마이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이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택해 잡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 나이가 얼마이든, 네 건강이 얼마이든, 내 재산이 얼마이든, 네가 어떤 학식을 가졌든 상관이 없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쓰겠노라 하는 음성이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봅니다. 양치기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키십니다. 고생고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기가 목자로 살 줄 알았고 어느 왕의 장군으로 살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이요 신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왕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인생의 실패자로 살 줄 알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목자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죽이던 바울이 예수 믿게 하는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주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쓰기로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먼저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죽어주시기도 하고 모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외침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에 정글 깊숙이 숨어있는 일본 패잔병들, 그들을 찾기 위해서 1970년대에 일본 정부가 들어가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마이크로폰으로 불러댔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 얘기를 듣고 그것을 믿고 나온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훈장도 타고 집도 타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더 깊은 정글 속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정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그 환경과 목적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지만 아니야. 이것 좀 해결하고 에이 못 믿어. 여러분이 잃어버리시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정글로 숨어 들어가 보시면, 세상의 정글로 숨어 들어가시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믿고 하나님 나라도 쓰신다면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이러합니다. 내 나이가 이러하며 내 건강이 이러하며 내 학식이 이러하며 내 성품이 이러합니다. 이런 나라도 쓰신다면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는 김지혜 이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나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이 소리는 주님께서 부르는 소리요, 주님께서 돌아오르는 소리요, 주님께서 깨어나라라는 소리요,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마음대로 땅만 보고 살지 말고 좀 아프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나를 바라봐라. 내게 귀를 열어라. 내가 뭐라고 하는지 이제 관심을 가져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주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치시면서 이제는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네 욕구대로 살지 말고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그러기 위해서 창조했고 그러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고 내가 오늘 너를 불렀노라. 마음을 열어라. 귀를 열어라. 너무나 수없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가까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그럴싸한 핑계들 만 가지의 핑계들이 있어서 주님 아 나중에 아 주님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가정, 직업, 사업, 학업, 또 교회 이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놓여있는 환경을 통해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는 익숙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통해 사회이든 교회이든 영의 일이든 육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를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래서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요 자신만의 인생의 철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들이 되고 주님 앞에 놀랍게 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비결이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정과 직업과 사업과 학업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충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칭찬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비결인 줄로 믿사오니 귀를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부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 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